그 주요 문서에는 이 서명하는 관습이 뭐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뭐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뭐 여러 사람의 서명이 함께 올라가 있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교회 뭐 미래를 고민하는 뭐 성도 500인 이래 가지고 뭐 서명을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들어가 있는 것들. 그 이름 다 읽어보지 않지요? 그죠? 예,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서 그왜 그걸 다 싣습니까? 읽어보지도 않은 이름들. 그 대개 어떤 인상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 실제로 이거는 있는 일이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그죠? 여기에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 시간을 쏟는 나와 같은 존재들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그 훑어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름 나오는 부분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 27절까지 명단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여기에 1절에만 보면은 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 외에 모든 인물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콤마 콤마로 그죠?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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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절까지 싹다 콤마 콤마인데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할때 여기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브라는 접속사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당시의 그 유대 행정부에 대표하는 두 인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27절까지 눈으로 쭉 훑으면 돼요. 우리도 그 신문에 뭐 몇백 면의 이름이 쫙 실려 있으면은 그건 누가 서명했나 잘안 보잖아요. 뭐 보는 사람이 있긴 해요. 서명한 본인은 자기 이름 한번 싹 찾아볼 텐데 내 이름 나왔나? 보충 보진 않아요. 그냥 그 인상을 얻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 있구나. 28절에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서명한 유다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남은 백성과 하고 쭉 나오죠. 그죠? 전체 백성들이 여기 다 서약에 참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서약의 진지함은 그 진지한 자체는 그 29절에서 볼수 있는데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뭐안 지키면 죽자 막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이 무서운 의미가 아니라 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서약을 했다. 30절에 보면은 그 서약의 첫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 국제 결혼에 반대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고 아, 이 말씀 큐티하고 나서 우리도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 엉터리 적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신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큰 아들하고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이 카페를 갔어요. 아, 아들 오랜만에 엄마랑 커피 한잔 하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항상 이런 식이라고. 기억나냐고. 내 중학생 때 엄마 내 커피 한잔 먹었을 때 얼마나 나를 혼냈냐고. 그 누가 지금 그 바보 천치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 아들이죠, 아들. 그죠? 아들. 이제 아들이 장성하니까 어머니로서는 그 장성한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너도 나하고 커피 한잔 할수 있지 않냐? 아버지하고 맥주 한잔 할수 있지 않냐? 당시에 그 국제 결혼을 금했던 것은 그만큼 그 결혼이 미치는 영향이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그 애들한테 커피가 안 좋고 그 술이 안 좋습니까? 애들이 그 어른보다 취약하니까 그렇지요. 당시 문명사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국제 결혼이 곧 사실상 우상숭배였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문화에도 이런 요소가 있다면은 이 결혼은 금해야 됩니다. 당신 나하고 결혼할 거지? 그럼 교회 갈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럼 그 결혼 당장 집어치워야지요. 하나님이냐 애인이냐의 그 선택의 문제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종교가 달라도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결혼해도 각자의 종교는 존중해준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권하기는 어려워도 아마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반대할 까닭은 없을 겁니다. 물론 앞으로 그에 따른 고난은 자기들이 짊어져야 하겠지만 굳이 그거를 뭐 공식화해서 반대할 까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31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킬 서약도 뒤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 결혼 금지고요. 31절은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 지키는 교단도 있긴 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에 예배 안 드리고 다들 밥잘사 먹고 놀러 다닙니다. 그죠? 예. 안식일의 정신은 사실 우리에게는 주일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일요일에 녹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날 예배드리고요.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쉰다는 것만큼 큰 믿음이 없거든요. 그날 우리가 푹 쉽니다. 쉬죠.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이 입시 경쟁의 사회에서 공부를 잠시 쉬는 것은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공부를 쉬어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쉬는 것에는 믿음이 있거든요. 토요일 날 두 배를 거둬들이는 것은 그죠? 주일 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겠지만 또한 오늘 거둬들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일 썩게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평일에는 그 두 배로 거뒀으면 다 썩었지요. 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탄감이라고 나오는데요. 31절 후반부에 이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안식년에 노예였던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말합니다. 이런 정신이 녹아있는 사회야말로 그야말로 이 신학이 녹아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죠. 이 정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복지사회라든지 또 배려가 있는 사회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믿는 신자들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섬길 때에는 이런 정신을 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안식일은 정신이자 원리입니다. 그것도 어디나 적용되어야 할 정신이에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나만 알잖아요. 뭐 남이 대신 모르잖아요. 심지어 장을 볼 때도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 어떤 브랜드를 사야 되는지 여기에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철학들이 녹아 있습니다. 무조건 싼 거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원리가 이렇게 딱 배어 있는 거겠죠. 안식일의 정신이 만약에 우리의 쇼핑 습관에 녹아들면은 우리가 사는 물건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커피는 어떤 노동자들을 거쳐서 왔길래 이렇게 맛이 좋은데 이렇게 쌀 수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은 시장 가가지고 장 볼 때 고민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2절을 보니까 3분의 1 세계를 바치는 건 나옵니다. 성전세를 말합니다. 오늘 놓치면 이게 독일의 종교세 같은 것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 주민세입니다. 이거 카운슬 택스 같은 거예요. 그 당시는 재정일치의 사회거든요. 오늘날 다릅니다. 그죠? 주민세가 곧 성전세입니다. 이런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당시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거든요. 이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 내는 세금입니다. 33절 보면 뭐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죠? 항상 드리는 소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요즘에만 뭐 이렇게 막 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항상 이렇게 그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아무 가치는 일이 나오지요. 이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그 제단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아침마다 그 제사장들이 그 나무를 계속 넣었어야 했어요. 그 제단에 불이 안 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나무를 누가 공급하냐 하면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부온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이 제단에 나무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시간이 이제 몇백 년씩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확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뭐 기부온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했다거나, 야, 왜 맨날 우리가 이 나무 장작은 왜 우리만 갖다 대야 되는가? 이, 안 그러면 그 너무 자기들이 이제 부담이 경제적으로 커져 버렸다든가. 우리 교회 청소나 뭐 식사 준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일 한 사람이 그걸 다 도맡아 한다면은 돈 주고 고용을 시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은 힘듭니다. 지쳐요. 버틸 수 있다 해도 길어봐야 그 뭐 얼마 못 갑니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이 때는요, 아마 이미 기부온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있던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도자가 이 규칙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어떤 규칙을 세웠냐 하니까 이번에는 한 사람 몰빵이 아닙니다. 소위 그죠? 제비 뽑아서 종족마다 그 해마다 돌아가면서 예, 이렇게 바꿉니다. 예, 가문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장작은 갖다 내자. 예, 백성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뭐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식사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35절과 36절을 보면은 각종 첫 열매와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프라임인데요. 이게 이제 첫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품, 가장 좋은 최상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에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신이에요. 이런 비난 가능합니다. 야, 이봐라, 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 결국 성전에서 이일 같지도 않은 일 하면서 제사 끝내고 자기들은 다이 최상품들, 이 백성들이 가져온 것다 나눠 먹고. 이 비난은 사실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가장 상품을,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상품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요. 나는 찌꺼기 먹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작물을 재배해 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소가 새끼 낳았어요. 제일 윤기 나는 놈으로 골라가지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 나머지 새끼들은 그나마 하자 있는 새끼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보통 막 강아지만 한 네다섯 마리 놓으면, 아유, 요 놈이 제일 예쁘니, 저 놈이 제일 예쁘니 하거든요. 사람마다 또다 다릅니다. 나중에 또 커보면 달라요, 또. 커보면 어릴 때는 이래 예쁜 놈이 못난이가 되고, 어릴 때는 막 못났던 애가 예뻐지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사람도. 우리 아이도 어릴 때는, 이게 뭐냐 싶었습니다. 처음 낳았을 때, 갓 낳은 애일 때는, 오, 이게 뭐지? 막, 내로 닮아가지고, 예, 딸인데. 계속, 많이 나아졌어요. 예, DS가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 예. 정신이고 마음입니다, 그죠? 예. 그 나머지 하자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헌금 미리 준비할지 못할 때, 이 지갑에서 급히 꺼내 넣을 때 있거든요. 짧은 순간이라도 고민하게 돼요. 어느 게더좀 그나마, 이 지폐가 더 반들반들할까? 그렇다고 내 지갑에 남아있는 돈은 더럽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돈이 뭐 깨끗하고 더럽고 큰 차이 있습니까? 요즘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큰 차이도 없어요. 정신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담기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상품을 받아가지고 더 살이 찌고 뭐 좋았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는 십일조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십일조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 10절 우리가 조금 뒤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재산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 이렇게 이제 점점 타락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십일조가 줄어들었던 겁니다. 이들 또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밭으로 도망갔다 하죠. 즉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레위인들도 자기가 레위인인 걸 포기하고요. 아예 재산을 막대하게 쌓아버린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나중에 막 명단에서 제외시키죠. 우리 그 에스라서에서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외시킵니다. 아, 너 다시 너 조상이 가졌던 그 레위인의 지위를 누리려면, 아, 됐습니다. 나는 막 지금까지 싸우는 내 재산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사회가 완전히 전반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씩 바로 세우기 위한 서약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다 서명까지 하면서. 이 사람의 지혜로 행정적인 기획력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철저히 원래 주신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38절 같은 곳을 보면요. 레위인의 십일조도 언급합니다. 아주 꼼꼼하죠. 원래 레위인들은 다른 민족들의 십일조를 받아서 생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바치는 가장 좋은 곡식과 그 십일조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사장의 입회하에 레위 사람들도 너희가 받은 십일조 가운데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니까 39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십일조의 정신을 되살림으로써 밖에 돈 벌러 나간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횡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거하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 집이 크면 뭐합니까? 이 집안에 아무도 없으면 버려진 집입니다. 영국의 그 매너하우스들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요,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그 버려진 집입니다. 작은 집이라도 그 안에 북적이는 가족들이 있으면 버려지지 않은 집이죠. 영국에 얼마나 그 웅장한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 집어넣으면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막 천장도 높고요. 그런데 버려진 교회가 많아요. 웅장하면 뭡니까?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버려진 교회입니다. 39절은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들어서면 뭐예요? 예배자들이 없는데. 예배자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원이 작고 뭐 겉으로는 뭐 좀 볼품 없어 보일 수 있지요. 그래도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사실 많지 않아요. 주일에도 버려진 교회가 많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 참 그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결국 이 11조 정신이란 것은 성전이라는 보이는 건물을 향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투자였습니다. 11조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 그 부끄러운 사실 중 하나가 오늘날 기업들도요, 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고용 창출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신 사람 써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아직까지도 그 사람한테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 건물 눈에 보이는 뭐 거창한 그 교회 사업체들 이런 데만 투자합니다. 교역자 목회자는 쥐어짜서라도 안 뽑는 방향으로 진짜 있는 사람 그 쥐어짜서 한 방울까지 그 다 쓰려고 안 뽑아요. 사람 한 명 더 쓰면 그만큼 비용 들어가니까 그거 줄이려고. 교회가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11조 하라고 막 강조는 하면서 옛날 11조가 있었으면 그 10분의 1을 나누면은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 몫을 가지게 되니까 이 11조를 한 건데 그러면은 오늘 그럼 성도들이 그러면 1000명 되는 교회에서 11조를 하면 그러면 그 10명당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까? 200명 바친 걸 한 명이 먹으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한테 쓰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말을 할 거면은 10명당 한 사람씩 목사를 뽑아가지고 세우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줄이려고. 교회가 오히려 보지 못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그런 사람 말로. 그 속에 있는 그 부교육자들은 골마 떨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 뭐 맛있는 거 하나 못 사주고. 교회가 오히려 기업보다 앞장서서 고용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1조의 정신이지요. 사람 들어오게 하는 것. 저한테도 꿈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같이 살리는 교회에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신학생,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뭐 아이들 그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는 목회자 가정들 살려주는 일, 그거 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비록 꿈이지만 또 하나님 언젠가 또 그런 일을 맡겨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싶습니다. 유다 민족의 오늘의 서약은 바로 그런 기대가 묻어 있습니다. 지금 텅 비었고 레위인들도 이제 일하러 다 나가고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약하게 되면 이런 기대가 따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하나님을 그 한 사람만을 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유다 민족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흐지부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작을 갖다 대던 기부온 사람들도 지쳐가지고 그 일이 점점 흐지부지해지고 안식일의 정신도 점점 흐지부지해지고 막 성전세니 11조니 모든 것들이 다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이거는 곧 자기 인생이 흐지부지해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명한 기준, 선명한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